그러면은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목사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라는 제목으로 쓰인 이 책의 결론장인데요. 한국의 타락한 정신문화, 혼탁한 어떤 정치적 갈등, 그것이 결국은 반일 종족주의의 강화로 강화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 나라의 어떤 심각한 국가 체제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그것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론이라는 소재를 두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인의 공화국입니다. 군주제는 사라지고 자유인들끼리 서로 의견은 좀 달라도 하나의 공화하는, 그래서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때는 다수견의 원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대의 권력을 구성하는 그와 같은 어떤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독교인, 자유인, 자유를 본질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이념이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이승만입니다. 입니다. 이승만은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신 분입니다. 그의 입각에서 평생에 네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시종의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뒤에 하와이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한국교회 피파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1940년에, 41년에는 일본 내막기라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세기의 한국인으로서 크게 말해서 정치 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그런 책을 네 권이나 남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학자요 사상가. 그 네 권의 책이 지금도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인들이 눈이 멀고 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학의 역사학자나 정치학자 등 가운데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은 제가 이 책에서 썼습니다만 열에 하나도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건 봐준 이야기입니다. 백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백에 한다라도 읽은 사람이 그 책을 이해를 했느냐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한국인들에게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아직도 낯설고 낯선 이방인의 가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이야기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몰라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큰 태평양에 폭풍이 부는데 돛대도 부러지고 삿대도 없고 한 배가 풍랑에 경랑에 휩쓸려서 조만간 침몰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500년 동안 전제정치에 억눌려서 노예 건성에 찌들려와서 그렇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고 양반은 쌍놈을, 쌍놈은 종놈을, 큰 고기는 중고기를, 중고기는 소고기를 뜯어먹는 그러한 서로 뜯어먹고 뜯어먹히는 그런 사회가 500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조차도 불투명한,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내 재산인지, 내 가족이 있어도 과연 내 가족인지조차 불투명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 탄식을 읽고 있으면은 오늘날 우리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은 한몸 편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 동양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뭐 양명학이라는 게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철학에도 자기를 이롭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야기가 주자학 틀에서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배적인 가치로서, 지배적인 정치 철학으로서 확립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자유가 서구의 중세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힘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냐?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설명에 의하면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귀하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그 존재감각이, 나는 귀하게 지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귀하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도 안 되고 남한테 빌어먹었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귀하게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제 힘으로 먹고 살아서 세상에 유용한 쓰임새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그 존재감각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소명으로 발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평생 성취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로 가는 어떤 철로 역정의 그 과정에 있고,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몸을 통해서 주신 이 소명을 종교적으로 실현하는 그 어부를 받고 난 것, 그게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개념이 활짝 꽃을 핀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말틴 루터 승생 이후에 서유럽이다.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의 차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를 연구한 결과 다른 것 아니다. 말틴 루터 승생 이후에 서양이 이 자유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단순하게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를 빼놓고는 자유의 온전한 의미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이승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자유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자기 육체를 그 긴장시켜 노동을 해서 어떤 자연의 작용을 해서 생산물을 취득하는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노동 주체의 권리다. 국가도 이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천부의 권리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몽주의자들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The right to the happiness. 그 본질은 사유재산권을 이야기하는. 자유인이 자기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도 이를 임의로 취득할 수, 빼앗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시절에는 농노, 귀족과 농노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농노니까 재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한 것의 절반 이상은 농노가 굶어짓지 않을 정도로만 남겨두고 영주가 가져가요. 가져가서 나눕니다. 그 중세는 재분배 경제라 그래요.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이후 20세기에 나타난 공산주의도 재분배 경제예요. 재분배 경제,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던 소련이나 중국의 그 민중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자기 노동에 대한 성과물을 자기가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나서 소련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농노였다. 옛날 짜르 체제 하에 있었던 농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유인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자유인들끼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서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사회, 통상사회가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동시에 통상.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승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독립정신에서 발견을 하고 참 크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가슴에서 무릎까지 찌릿 오는 그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은 와,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셨구나. 따라서 자유인의 사회는 시장, 교환, 통상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그 하루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아니 뭐 잠자고 뭐 좀 쉬고 하면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점유한 토지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자기 생산물을 남이 빼앗을 수 없어서 통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자기 생산물만으로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재화의 양과 질은 풍부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워낙 기기묘묘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두지 않고 인간이 필요한 그 생활 자원을 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구상에 확 흩어놨다. 흩어놨기 때문에 인간들은 넓게 교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이기도 한 서로 통상하며 살아라. 통상의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은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 자연 자원과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이 또 널리 소통되니까 과학과 기술이 서로 발전한다. 학문이 발전한다. 중세 시절에는 세계가 다 똑같았어요. 오히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선진국이었습니다. 종이, 뭐 나침판, 뭐 기타 중요한 뭐 아치형, 뭐 다리, 뭐 모든 것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서양인들은 중국과 통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배웁니다. 따라서 통상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재화의 양을 풍족하게 하고 재화의 질을 높이는데 이것은 곳곳에 쌓여 있는 지식과 기술이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널리 통상을 하는 것은 동시에 문명 개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본래 뜻인데 이 뜻을 거역을 하고 이것은 나의 왕국이다 하고 울타리를 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내 백성을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다. 그래서 이승만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간의 앞지를 서서라도 그 울타리를 철거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제국주의적 침입을 정당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벌써 했습니다. 왜? 넓은 통상, 호혜적인 통상, 공평한 통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저 누구 거냐? 사람들은, 백인들이 거기 사는 원주민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 아메리카 대륙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숨겨놓은 보물창고다. 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땅을 경작하는, 이용하는 정도는, 노동의 강도는 유럽의 노동보다도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인디언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만드는 대지를 그냥 놀려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 인디언들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쓰라고 내주신 거니까 써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존 로크라는 정치 학자의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아, 지구대적인, 지구적 범위의 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저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이야기한, 따라서 자유와 독립이라는 것은 동시에 통상, 시장과 통상이요. 그리고 넓은 범위의 개방이요. 그리고 그 개방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이 발전하는 문명개화다. 어? 문명개화다. 그래서 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주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통상을 임한다면은 그 나라가 어찌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망할 수가 있겠느냐. 오는 손님을 올바로 대접하지 못하고 특히 외국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이야기. 그래서 내 것이 제 최고인 줄만 알고 울타리를 꽁꽁 걸어 잠그고 찾아오는 외국인을 함부로 죽이고 공격하고 빼앗고 그것만큼 한 나라가 망하는 첩경의 길은 없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그 무지함을 통탄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하고 독립하고 통상하고 개방하고 문명개화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전쟁이 없어집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독재자가 뭔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 남의 땅이나 자원을 이렇게 빼앗을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통상을 하게 되면은 전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전쟁을 왜 합니까? 자유인이 아닌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유인의 나라라면은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남과 통상을 하면 되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세계가 영구한 평화로 들어선다. 이 인류를 얽매어온 이 전쟁의 저주, 수십 세기에 걸친 이 전쟁의 저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다. 해방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큰 진보를 감당할, 책임지고 감당할 한 나라가 생겨났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과거 공부를 한다고 사서삼경을 읽고 우리 동양에 아마득한 옛날에 요순의 시대가 있었는 줄 알았다. 요순의 시대, 그 평화롭고, 그죠? 모두가 풍족하게, 노동한 만큼 풍족하게 살고, 세상에는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임금도 서로의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는 이 아름다운 요순의 시대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으리요? 그러나 저 미국을 보니까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요 손의 시대가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문을 쭉 소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가 그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격동을 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미국이 이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인류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계사를 자유와 통상과 개방과 문명개화와 영구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이 독립정신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크게 봐서 그 이야기는 뭐 친미주의자,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봐서 그 이야기는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지난 우리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것도 우리 한국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이 펼쳐놓은 세계 자유 무역 체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에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을 다 사주는 입장.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주니까 무역은, 무역 수지는 항상 적자예요. 달러는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중국은 연간 뭐 6천억 달러에 뭐 흑자를 본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뭐 한때 뭐 몇백억 달러 흑자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흘러나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기술력, 미국의 금융력, 또 미국의 해외 투자에 따른 과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어우러져야 세계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 중심국이 새로운 제국이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어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놓고 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이익이라는 게 미국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지배국가가 만들어내는 세계체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0년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신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미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동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출발하고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 정신, 이념, 자유의 일각에서 그 나라를 세워 그 나라의 일각에서 전쟁 대신에 통상을 통해서 세계를 번영하고 영구한 평화로 이끈다 하는 그게 미국의 정신 아니?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그 건국 정신이 2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립주의로 쭉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에 나오자마자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그렇게 택했던 겁니다. 벌써 감옥 안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저 박사학위 논문의 프로토콜은 성립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인도 다루지 않았던 미국의 중립국 교육의 역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주제로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유 이꼬르, 통상 이꼬르, 개방 이꼬르, 문명교화 이꼬르, 영구평화라는 이 하나의 종교적 논리로서 이승만에게 체계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감당할 새로운 어떤 그 세계의 선진국으로 지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립국가로서 다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도 중립의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는 한 미국의 상선이 그 두 나라 어느 연안에도 배를 정박시킬 수 있고 통상을 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준 권리란 뜻이. 전쟁하는 두 나라 사이에도 미국이 중립을 지키는 한 두 나라 어디와도 미국인은 자유롭게 통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이 주장하는 중립국의 그 권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국인 영국은 그것을 인정할 리가 없죠. 로마 시대 이래로 세계 최강국은 전쟁 고권이라 해가지고 전시에는 적국에 접근하는 어떠한 선박도 이를 임의로 정선시키고 영국의 해군이 그 배에 올라서 검문 수색하고 필요하면은 체포 압수할 수 있다. 이게 영국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전쟁까지 하면서 영미전쟁, 미영전쟁 하면서까지 미국의 권리를 관철시켜 나가고 그것을 국제법으로 정립시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19세기 미국의 외교산. 이승만은 그것을 쭉 썼어요. 그러면서 지구상에 이런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다. 프린스턴 대학은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대학 출판부에서 상업 출판을 했어요. 그런 학술적인 영예를 누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 상당한 수준의 고급의 영어를 이미 구사하는 가운데 머릿속에는 근대 서양의 이러한 자유 개념, 그 계몽주의적 철학이 또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의 기독교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잠깐 돌아왔는데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1910년 한 10월경에 돌아왔는데 그 두 달 전에 대한제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전 열강들이 합의해서 없앤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미국이 동의했고 영국이 동의했고 러시아가 동의했고 옛날 종족인 중국은 뭐 이미 해체돼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 불가능하죠.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소멸해 나간 종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제기된 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소멸해 나간 종족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살아남은 종족이 한 200여 개가 지금 세계 국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야말로 이 민족을 다시 살아날지 의심스러운, 이미 충분히 의심스러운 이 민족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1913년에 하와이에 정착을 해서는 한국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오로지 생명과 자유가 숨쉬고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하나 있다면 교회다. 교회다.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절을 해도 하라 해도 사람들이 안 한다. 1910년부터 그랬다고. 그 교인들은 서로 협력할 줄 안다. 그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인들은 큰 소리 치지 않고 모두가 실천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영웅허골처럼 내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해서 독립자금을 걷고 피스톨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무 소용없다. 말없이 학교를 세우고 후세를 교육하고 하는 시골의 교회의 장로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의 진정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이 살아날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두려운 것은 일제의 관은 총독, 헌병의 탄압이 아니라 서로 음해하고 질시하고 하는 우리 한국인이다. 한국인이 가장 두렵고 무섭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 이미 쓰러져 다시 설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이 민족을 다시 소생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비판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또 자기가 앞서 이야기한 왜 서양이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바로 자유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에서 자유의 정신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초의 혁명가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이후 미국에 있는 32년 동안 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한 길을. 그래서 영웅호골처럼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안 된다. 안 된다. 미국에서 동포 이민사회의 근거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오로지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온다. 언제냐? 저 일본과 미국이 언젠가는 충돌한다. 그때 독립의 기회가 온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거 언제입니까? 그거 언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온다. 나는 이 이야기를 1945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부터 해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두 황당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교육 열심히 하고 실력 양성을 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서로 협동해서 우리 저 교포사회를 좀 부강하게 만들고 때가 되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대포를 가지고 우리의 비행기로서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우리의 권리다. 그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심 단결을 하자. 그리고 서로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좀 줄이자. 이 주장이 너무 강하다. 주장이 강하는 것이 다 민주주의라는데 그거는 독립을 하고 나서 민주주의 좀 하자. 그 전에는 나를 믿고 좀 따라달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동지회라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된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그런 세월을 거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과 그 이야기를 한 지 한 20, 30년도 안 돼서 1940년에, 41년에 드디어 미국과 일본이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충돌을 안 했으면 몰라요. 그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여러 독립운동가로부터 외교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불과 한 세대도 안 돼서 그 예언이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충돌한 결과로 생겨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가 독립운동해서 생겨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학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연한 진리를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고요? 아니, 미군정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는데 무슨 해방입니까, 그게? 엄연히 남의 나라를 지배를 3년 동안 더 받았는데 그게 무슨 해방이에요? 진정한 독립은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5년에 이미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어쨌든 이승만이 예언하고 기도한 대로 미국과 일본은 충돌을 했고 바로 그것을 임박해서 책을 쓴 것이 일본 내막입니다. Japan Inside Out. 그 책이 나오고 나서 4개월 뒤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어요. 그 책은 일약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의 군부의 장교로서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할 만큼 미국 군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영향이 없었으면은 45년 이후 48년까지 미국의 우호적인 남한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고집불통의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1905년에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데 동의를 했느냐. 그거는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반된다. 이 나라가 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부패했다고는 하나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 제1조에 의하면은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준다 하는 그런 그 저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을, 그 조항을 무시하고 한국을 버렸으니 미국은 미국의 건국정신을 위반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했으니까 조만간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을 키웠는데 좀 있으면은 일본이 미국 대륙을 침공해서 미국 대륙을 태워버리는 불씨가 될 것이다. 한 톨의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미국인들이 저 노인이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이겠느니 했는데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승만을 다시 보고 이승만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갖고 그들의 역사에 그들이 1905년에 했던 그 정치 외교적 선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큰 후견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저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을 해서 남북 협상을 해서 통일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했지만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와 타협하자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불 지른 사람과 타협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그 이야기가 지금 70년이 지난 이 마당에 생각해 보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은 오직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이야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믿고 따랐어요. 적어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분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스스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세워진 나라고 끝내 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세계사의 큰 주류에다가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편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이 나라의 번영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그 점은 어떻게 더 쉽게 지금 좀 위태위태하지만은 앞으로 그 점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큰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역사학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오직 자기 정권욕 하나를 위해서 그 좋은 머리를 활용해서 시세에 밝게 네 제국주의에 영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그렇게 교과서에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과서에 지금까지 쭉 가르쳐져 왔어요. 논조가 그래 됐어요. 벌써 그렇게 가르쳐온 지가 30년이 지나고 더 길게 보면 50년이 지났어요. 분단국, 분단체제의 원흉으로서 이승만, 분단체제 하에서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다가 민중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어떤 독재자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온 지가 다시 말해서 자유와 독립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 이 민족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개인이 없습니다. 북한 헌법을 보면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 그 자체가 하나의 마성의 권위를 갖는 전체주의적 권력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한국인의 물질주의적 문화 샤머니즘이나 그 삶과 죽음의 원리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좀 어설픈 수준이나마 이 책에서 서술을 했어요. 한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한번 성자는 영원한 성자고 한번 이순신은 영원한 이순신이고 한번 을지문덕은 영원한 을지문덕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일본의 지배하에서 한국인들이 새롭게 모색한 민족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의 결집체입니다. 위인들의 정치적인 결집체예요. 그들은 외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이긴 사람들의 혼의 결집체가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에 맞서서 뭐 타협을 하자든가 교육을 앞세우다든가 선교사업을 앞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타협주의자들. 신채호 선생의 표현에 하면 똥물에 튀겨서 죽일 인간들이. 그러한 그 역사적 위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결집체가, 그 샤머니즘적인 결집체가 오늘날 북한의 수령체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개인이라는 건 없어요. 북한의 수령체제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에 충실히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와 유사하게 한국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찾아낸 민족이라는 것도 그 안에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외적과 투쟁과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적 위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총합으로서만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민족은 그 샤머니즘 중 세계에 있어서 서양에서 성립한 민족조화에는 성질이 달리 하나의 종족적 성격을 갖는다. 하나의 트라이브로서 성격을 갖는다. 그 트라이브로서 성격을 갖는 한 일본은 영원한 적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적이. 지금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세계는 이승만이 이야기한 자유인의 정신세계와는 전혀 상이합니다. 자유인으로서 통상하고 개방하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서로 연구평화하는 그러한 세계인으로서 자유인의 정신세계와는 전혀 상이한 그러한 엉뚱한 종족주의적 세계관이 지난 30년간 또는 50년간 알게 모르게 한국의 역사학과 문화계를 지배를 해온 결과 드디어 오늘과 같은 이런 엄청난 변고가 생겨난 겁니다. 이 변고를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겨나가 있을지 이럴 때일수록 그 자유란 무엇인가 그 자유를 우리 한국인들에게 올바로 전수했던 그 이승만의 그 저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르고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풍을 진작시켜 나갈 때 그 출발은 모든 것이 다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갖고 이승만의 독립정신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또 이 책도 한번 읽어주시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금방지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보듬어 나가는데 참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하면서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